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 길만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행복이 있겠지. 이 길이 훼손되면 또한 다 인생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길로 가면 행복이 있고 그 길 끝에서 나를 행복과 세상의 재물과 부요함이 나를 만나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며 전력 투구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참길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인생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이탈하는 자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참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떠나는 자들, 이탈하는 자들을 볼 때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깨달을 때 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을 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도 참 인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삶을 보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밖에서의 삶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영어로 보면 So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전에서 떠나갔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을까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Broken relationship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없는 삶.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가인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가 아닙니다. 불신의 계보에 믿지 않는 자의 계보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인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알던 자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자신이 직접 들었던 자예요. 우리가 꽤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가 있죠. 그가 자기 동생과 더불어 이제 제물을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그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요즘 말로 하면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고 책망의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에는 거의 없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내가 딱 하나님 한 번만 본다면, 보게 된다면,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보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계시면 그의 실존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권면하고 책망하고 죄지었을 때 죄를 다스리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의 면전에서 그의 존전에서 그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그 앞이라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이고 모든 은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던 요나가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의 낯을 떠났다 했을 때도 하나님의 앞에서 떠났다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he went out from God's presence,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낯, 하나님 앞으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이 앞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 말하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슬로건이 뭐라 그랬어요? 코람데오. 이건 라틴어인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많이 이 말을 알고 있을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이 코람이라는 말이 앞이라는 말이에요. 데오라는 말이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스탠다드, 그분의 기준에 맞추면서 그분의 말씀의 표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버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무관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대요, 표준이요, 스탠다드가 아니고 나의 표준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을 떠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정 인생의 참 길이요 참 의미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후에는 좀 보겠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는 자의 삶이 얼만큼 비참하고 얼마나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삶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한테 증명해 봐라.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걸쳐서, 연구에 의해서 한번 보여줘라.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한번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요. 가인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계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스스로 자처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관계, 나 자신의 삶,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이 선택한 죄악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인생의 길,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가? 반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삶이 멋진 삶일 것 같고 하나님 앞을 떠나기만 하면 마음껏 자유하고 즐기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템테이션, 그런 유혹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기적과 이삭,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기적을 믿으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수많은 기적의 기적에 끊임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갈라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은 만나를 먹게 됐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그들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는지 가데스 바냐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와 이사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과 이삭을 보여주셨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붙들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믿음생활을 하라고 기적과 이삭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적과 이삭을 보여준 이유는 그 기적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너희를 케어하시고 너희를 보살피고 이끄시고 결국 그가 목적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아닌 만나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입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몇 년, 한 1년 지나도 옷이 좀 어떤 옷은 헤어지죠. 2,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옷이 낡아집니다. 근데 40년을 지났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게 뭐예요? 바로 너희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음식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충족되고 만족되어지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너의 본연의 모습을 알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이사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접 보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보는 것을 보고 이런 어떤 데이터나 어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 보이는 것들이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지, 보이는 것만 그대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이는 어떤 증명되어지는 것만, 나타나지는 것만 보고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어져야 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참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자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면은, 여호와를 떠난 자의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멋있는 삶입니까? 흥미진진한 삶입니까? 마음대로 즐겨보고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가인이 그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결과가 쭉 나옵니다. 몇 세대를 거칩니다. 동편 노 땅에 거했다고 합니다. 가인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유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나름대로 안정되고 고대 기술과 음악과 목축과 철기 문명을 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의 자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어떤 조상이요? 육축치는 자, 목축업하고 이런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어떤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수금, 퉁소, 음악, 이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과 철로 사용했어요. 벌써 그 당시에 동을 쓸 줄 알고 철을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철기 문명이 그때 시작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점이죠. 놀라운 기계 문명까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기술, 음악, 목축 등이 발전하고 진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그런 모든 풍요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풍요로운 그 혜택, 기술의 발전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풍요의 물질의 혜택과 모든 영역에서 기술, 음악, 목축업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부재한 상태입니까?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한 면을 보면은 참 평안이 없는 곳이다라고 보고요. 늘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떠한 얼마만큼 폭력이 난무하는 삶이 되었는지.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여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벌써 자기의 선조와 더불어서 사람을 죽이는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포악과 포해 폭행과 살인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또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 자기가 조금 다치고 상처받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겠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생과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 살생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에서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물질 문명의 혜택이 번영함이 있고 그곳에서 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번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없고 그 가운데는 오히려 무질서와 혼동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참 평안이 없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참 평안이 부재하는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가 살았던 그곳에서 벌어진 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삶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암만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 문명과 단순히 물질로 인한 번영과 혜택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참 만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노송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제사 예배였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난 그의 삶은 제사가 없는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전에 어제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듯이 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이어나가지만 나가듯이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예배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맞춰져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시간에 따라 예배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분께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honoring, you are honoring him.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참 그렇다면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라면 이제는 돌아와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시조였던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숨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한 사람들과 이제 말을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을 뚜렷이 그 사람의 면전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거북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말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담도 자기가 두려워하여 숨었,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멋있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오히려 고독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였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의 아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돌이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잠시 떠난 자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아들 셋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그 권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결국은 그 징벌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바로 기억이 나서 예수님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또한 누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까? 우리도 다 한때는 여호와 앞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서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 징벌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언약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이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우상숭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서를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통해서 꾸준히 반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대요. 상처를 주셨어요. 징계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회복시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닫고 비록 상처를 받고 비록 징벌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Never too late to come back to your God 이런 말이죠. 너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회개만 하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회복의 소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까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우리 다 그렇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뭡니까?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가인처럼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런 존재들로 가까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떠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믿었던 마음과 신앙이 없이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서 그냥 한번 교회는 다녀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이 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